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2장 후반부 말씀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장 말씀은 그 뒷부분 말씀은 앞부분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어떤 분이시냐,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또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이 잔치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물이라는 것 자체 그 본질을 바꾸셔가지고 그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개인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유대교로 대표되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공동체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질을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과연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질 자체가 바뀌어져야 할 그런 하나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런 필요성이 없다면 이미 유대교 공동체가 질 자체가 바뀔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첫 번째 표적을 통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유대교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나타내셨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질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부, 오늘 살펴보는 이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유대교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질적 변화가 요청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는가? 그리고 그 유대교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질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고, 이제 오늘 저녁 우리가 밤에 특새를 그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다루게 될 말씀은 3장이죠. 그 3장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전체적인 틀을 갖고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이 본문은 뭐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왜 지금 성전 이 마당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소와 또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왜 있었느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뭐 전혀 없어야 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율법이 정한 대로 하면 3회 어떤 뭐 그리고 또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의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양과 소 그리고 염소, 비둘기를 그 먼 곳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율법은 정한 가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된 험없는 뭐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율법이 정한 그 짐승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엄격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축들을 골라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그 짐승을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 밖에 있는 유대인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어떤 자신들이 드릴 제물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어떤 하나의 배려를 해줬느냐 이제 교회 성전에서 그거를 준비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순례객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제물들을 성전에서 준비를 해줬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성전이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은 왜 필요했느냐?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사용,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 같은 데는 그 어떤 로마 황제들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소위 그 어떤 이방의 왕들의 모습이 새겨진 그런 화폐들 그런 것들을 성전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엄격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세로 성전을 위한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은 화폐 자체를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타국에서 온 어떤 것 소위 말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으로 화폐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성전을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 그들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뭔고 하면 준비한 것이 뭔고 하면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바로 그들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배려해 주려고 이것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이것들을 누가 독점하게 되었느냐? 그 당시 성전을 관리했던 제사장들 그 사두개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소위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 어떤 모든 성전 관계되는 이 모든 일들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때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때리느냐? 대기업들을 때립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이 소위 돈이 부족했을 때 누구를 공격했느냐? 바로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당시 유대교가 바로 성전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과 결탁했던 평신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그 거대한 소위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전 앞마당에 바로 짐승 파는 자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탐욕에 지배되어져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세습이. 그러니까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를 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세습을 다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돈 많은 집단이 누구였느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들 그룹이었어요. 이런 실상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채찍으로 그것을 쫓아내시고 엎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단순하게 소위 불의에 대한 분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이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노에 차셔서 막 쫓으시고 엎으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교회, 성전이죠. 만민이 기도해야 되고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그 거룩한 곳 성전,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그 뜨거운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제 오늘 이 어떤 그 당시 유대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도 결국은 수많은 갈등 그리고 또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돈입니다. 탐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 공동체가 이제 거대해지면서 그리고 비대해지면서 그게 어떤 그룹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느냐? 이제는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도 바로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 기도해야 되는 그 교회가 바로 강도의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한 원래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종한다면 바로 도둑의 소굴로서 바뀌어질 수 있는, 바뀌어져 버릴 수도 있는, 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들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분노가 아니고 단순한 불의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성전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영광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라는 그 열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표적을 도대체 보이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19절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뭐 그 당시 유대인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그때 이제 2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4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그리고 연 약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46년 만에 지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3일 동안에 이것을 허물고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이 꼬리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녔던 꼬리표입니다. 그래, 이 성전 헐어라, 3일 동안에 일으킨다며, 해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에 보면 요한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제 표적을 구하는, 네가 이 행동을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도대체 뭐냐? 네가 누구길래 감히 성전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할수 있느냐? 라고 도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이 성전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 육체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명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패한 유대교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제 단순하게 분노에 차셔서 거룩한 열심으로 그것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로서 그분은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부패한, 이제는 장사하는 집으로 전락되어진 그 유대교 공동체, 그리고 그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의 지도자들 그룹들, 그 어떤 유대교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셨습니까? 무엇을 제시하셨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헐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 아니죠. 나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결국 답변은 이겁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 건가? 유대교가 지금 전혀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때는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만들도록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 유대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바로 이들을 장사하는 집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이미 죽으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바로 그분 속에 진정한 개혁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정도에서 사실은 더 나아가야 되죠. 성도님들, 오늘도 수많은 모순과 문제로 가득 찬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제도적인 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죽이시지 않고 누구를 죽이셨느냐?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언제나 회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남을 죽이려고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도 그 방법을 취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 어떤 저희 책임자를 문책하고 찾아내어서 처벌하고 죽이고 뭐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떤 부패한 어떤 유대교를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얼마나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 문제 때문에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속에 모든 회복의 실마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그리고 교회까지도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과 개혁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남을 죽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새롭게 무너질 성전이 있고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세우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라는 건축물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집으로 얼마든지 전락될 수 있는 그런 건물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건물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고 우리는 그 성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제도적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바로 제도적이고 건물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육체된 그 성전, 그 예수님 속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 권위와 거대한 위대하심을 우리는 누구 안에서 보느냐? 제도적인 그리고 공간, 이 장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거대한 교회 건물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다시금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눈뜨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붓고 성령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부어주실 때 아무리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바꿔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를 주님은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깨뜨릴 수 있는,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하면 죄와 연약함에 빠져있는 교회가 다시금 거룩과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성전인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의 영을 모시고 계시는,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주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볼 때 하나님,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아서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